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받는 것, 건져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죽어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 끌어올려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수에 의한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또 천국에 가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예수에 관한 구원, 예수에 의한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구원은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구원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구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존 옛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길로 인도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구원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받은 자의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의의 생명을 남한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미래 죽어서 나에게 좋은 사람 만들어서 그때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의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일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다른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 믿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을 바꿔주도록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고 해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가 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들렸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가 했던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바뀌는 그런 구원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지금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은 충만합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아무리 연구하고 예수를 아무리 여러분들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으려면 사람이신 예수가 여러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고 이때 예수로부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이 교회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포장된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때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생명이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 그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책 속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책을 연구한 연구 서적에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사람 예수를 만나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같은 사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생명을 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에 의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그 기독교 인도자들도 지도자들도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죠.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자기 자신이 예수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는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역할을 할 때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인도자는 우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진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생명으로 읽어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이분은 성경이 그분을 증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은, 생각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 사람을 증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는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그 자기 자신이 성경 보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야 그들이 구원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고 이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몰랐던 부분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 듣고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고 이걸 내가 버려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삽질하고 있었네,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깨우침이 없으면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듣고도 좋은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고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도 이 말씀을 사랑은 어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참다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어떤 의도로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파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지금 잘 듣고 깨우쳐야 된다.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먼저 6절 한 절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참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불의를 참고 보지 못하고 개입해서 뭐 강한 자를 징계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불의를 참지 못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회에서 뭐 교육해서 윤리도덕 교육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성경 말씀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사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것이지만은 그냥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했을 때 이 불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불의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의로움이 뭔가 의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뭐 정직한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이 뭐 의로움,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움이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도 있지만은 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짝퉁 가짜 의인 것이고 참다운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 자신인 그 의가 참다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불의한 상태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불의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이 예를 들어서 의로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사회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여러분 눈앞에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만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루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지금 믿는 중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계속 말씀을 누적되다 보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와 마음과 한 마음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의 속성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죠.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의로움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나는 의롭게 된 사람,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인 것이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 의로움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자체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 기독교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 의해서 나의 십자가가 완성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 이거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내가 날마다 고침 받아서 온전히 고침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얘기. 이해가 됐죠? 이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근데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었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성질내는 그런 성질을 받아주는 성질받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참다운 평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로움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의로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그에 의해서 의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 나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차서 내가 의로움이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만나서 잉태와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내가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안 따라 나서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 나서다 멈추면 그럼 의롭지 않은 그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끝까지 따라 나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포함해서 그 열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부터 열매과 과정을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기까지. 이게 제 의로운 행위고 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의가 이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불의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불의라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다가 멈추다고 거기 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의로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의로움의 사람이 될 것인데 의로움을 따라 나서다 멈추고 여기서 난 이거 못 따라가겠어 하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의로움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저항하고 이것은 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를 거절하는 그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저 밖에 사람들,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일원이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중간이었던 자, 어떤 자였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참다운 생명의 말씀조차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조리 다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불의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로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 년, 50년, 70년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뭐 불의한 데서 불의하게 믿었으니까 의의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와서 의로움의 말씀을 만났죠. 의로움의 말씀을 만나서 의로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의로움의 길을 가고 그죠? 불의하지 않고 의로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는 거절하고 난 잠깐 숨좀 쉬겠다 하면서 여기 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불의의 때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면 의로움, 따라 나서지 아니하면 불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있어서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마음속으로는 이 따라 나서고 싶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나서다가 도중에 멈칫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도 딴 생각하고 세상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는지 모른다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은 여기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서 잘 듣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깨달으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거 맞는 얘기지 이게 맞잖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거기 동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마음, 여러분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 내가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거 싫다고 저거 좋다고 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가 예수 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가만히 잘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내가 여기서 버팅겨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듣고 들으면 과연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움직이잖아요. 어차피 움직일 때 똑바른 생각을 가졌을 때 움직이면 이게 똑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럴 땐 불의의 생각을 가졌을 때 움직이면 불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 맞는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서 아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남들한테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맞는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가 가공해서 듣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아 내가 지금 의로운 길을 가다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을 관두겠죠.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것, 내가 무슨 했다고 자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바울의 얘기를 거절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이켜야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깨달은 자인 것이고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너희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지금 불의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지적해서 얘기했을 때 이걸 듣고 아 이게 이렇지 하고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죠. 들리니까. 안 들리면 계속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내가 모른다고 이게 그냥 내깔려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자기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조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악한 생각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그냥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자라나는 것이 그거 있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닫는 거는 깨달으라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깨닫는 주체는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생각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삶이 있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줄타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타기 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여주죠.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제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낙방했을 때 내가 원인을 얘기해주고 해결책을 얘기해주는 것이지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기분대로 여러분 뭐 책망하고 싶은 사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순서대로 그렇게 일을 일으키시면 제가 거기에 동역자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려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저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계획해서 너 여기 세상이냐 교회냐 여기 택하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해요? 하나님께 계획하시니까 100% 세상 택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세상이 남아있어서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세상 택할 환경을 마련해놓고 너 뭘 택할래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고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듯이 그냥 현장에서 세상과 가늠하다 잡힌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러분들 책망을 받죠. 그때 왜 그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세상을 택했잖아요. 교회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이 세상을 택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내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막상 택할 때 보니까 세상을 택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생각 자체를, 세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도록 조정해야 되겠죠. 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이제 불의의 길을 가다가 의로운 길을 간 사람이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뭔 잘못했는지 한 번뿐이야. 앞으로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직 변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나 계속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고 불순종한 상태로도 남아있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자기 잘못한 것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한동속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계속 장려하면서 몸을 거기에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는 얘기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고침의 방법이나 그 지적하는 그런 길이나 이것이 모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동일하게 있다.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지적을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의 옳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어서 불의를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불의를 우리는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사랑을 붙여서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우리는 이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죠? 예수는 안 믿어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역시 부처든지 아니면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인지 도닦는 도반들인지 하여튼 여러 종류로 뉴에이지든지 이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꼭 진리이신 예수를 빼고 진리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역사 이래로 없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데서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모든 뭐 우주를 통과라는 통찰하는 어떤 지식 또는 지혜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뭐 좋은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그냥 개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소망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길 찾기를 원하고 진리 찾기를 원하고 생명 찾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가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다 총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갖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자체도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도 길과 진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또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왔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서 거기 졸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둘이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고 진리와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만나서 구원 받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사람으로 내가 만나서 1대1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 말씀하고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고 완전히 내가 옳다함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스도의 옳다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고 진리가 나에게 진리를 주어서 나를 자유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에 의한 구원, 예수에 의한 거듭남이요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믿었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시절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바울이 살긴 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았던 이전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고쳐야 될 생각들, 버려야 될 생각들, 세상 생각들, 남아있는 생각들 지금 매일매일 지적받죠. 그것이 지적받고 그 생각이 바뀐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온전히 자라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에 의한 구원이요 거듭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온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진리를 만나고 되면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이 기뻐요 기분 나빠요.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옳다함을 막 주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깨달을 때가 돼서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했네 하면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면서 그때 미친 짓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버티던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근데 미친 짓을 하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제대로 이 기쁨과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과거를 회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쁨도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진리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뻐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사랑을 여러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한꺼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온 것이 뭐냐면 바울이 표현할 때 그래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의로움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기쁨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또 서로 아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덕목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교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혼자 감고 있고 혼자 억누르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사람 예수가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 돼요? 안 되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나 나쁜 놈이네 또 이게 죄성이 올라오네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영혼이 고칠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해야 우리가 용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죄를 토설한다는 얘기가 죄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몰래 갖고 있다가 골방에 있다가 그거 갖고 있다가 그거 싸우다가 돌아가시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적받았을 때 그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뻗탱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적받았을 때 성질내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일은 제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 책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받을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조명하게 해주시고 책망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를 그때 그 부분이 여러분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망받는 것이 책망받지 않았으면 뭐 온전히 고침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은 고침의 기회가 있을 때 고침받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명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밀고 들어가야 될 그 말씀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말씀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받아들인 만큼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여러분 불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과정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 너 깨닫게 되면 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그 관계니까 그냥 우리들은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지적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여러분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는 깨달 기회를 줬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무엇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지적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마리 삼아서 따라 나서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생각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에서는 말씀에 책망이 있고 자기 십자가로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어렵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그는 의로운 행위를 거부하고 불의를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불의를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때 돌이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 자신을 고치는 말씀이 다가왔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살고 죽느냐의 길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성껏 힘들여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제시한 길을 잘 가도록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지적받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